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대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무엇으로 삽니까? 첫 번째, 사람 돈으로 삽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생활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삽니다. 돈이 없은 건 단지 불편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걸 듣습니다. 돈이 모자르면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돈이 정말 없어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난은 내가 넓은 질에 살지 못하는 가난,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못하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보릿고개가 다가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는 것, 내가 이번 겨울의 냉기에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가족으로 삽니다. 좀 더 정확히는 가족적 관계로 삽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그 사람 나를 아끼고,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감을 주는 관계. 사람은 이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뭐 결혼 안 해서 외롭다, 자녀가 없어서 외롭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할 따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관계로 삽니다. 내가 친구이건 이웃이건 동료이건 그가 나에 대해서 마음 써주고 나도 그에게 마음 쓰는 이런 관계, 이런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세 번째는 여가로 삽니다. 여가는 우리는 되게 엑스트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 아니 먹고 자는 시간 외의 시간을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께 사는 게 사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여가가 있어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가가 사는 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여가로 삽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여가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사람은 성공으로 삽니다. 먹고 살만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있고 그리고 여유롭게 즐기는데도 마음 한켠이 계속 헛헛한 이유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대단한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는 의미 있는 성공을 나름대로 맛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몰라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저는 이걸 못했는데 이제 난 이만큼 할 수 있네, 내가 저는 이걸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해내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성공이라도 있을 때, 그 성공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삶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뭐 좋은 생각이 좀 달라서. 사람은 돈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계와 여가와 성공으로 삽니다. 하나 더. 오늘은 다섯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여유롭게 살고 성공적이면 마음의 만족이 다 채워질까요? 아니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은 철학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철학으로 산다는 걸 동의하지 않고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철학으로 삽니다. 내가 왜 살지? 라는 질문에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에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건 틀리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때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요? 허무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도 철학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이게 단가? 사는 게 고작 이건가? 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철학이 없다는 건 뭘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으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아, 내가 사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행복만큼이나 의미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나를 과도하게 불편하게 해도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지만 그 행복이 내 의미를 내 삶에서 배제해도 사람들은 그 삶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되게 부러운 위치에 있지만 뭔가 허무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사는 게 너무 별거 없는 게 같고 이게 단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을 알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럼 욕심을 부리십시오.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인생의 사랑을 만나서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지금 상인은 생각하죠. 오늘 신혼부부 왔는데 지금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수진은 생각하죠.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의 사랑을 만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상관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이 과도하게 결여되거나 어떤 한 지점이 충족된 만족감의 지점을 만나면 다른 게 필요 없어도 될 것처럼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다섯 가지를 원하게 돼 있어요. 저는 신앙, 그렇죠? 우리에게 철학은 신앙이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아,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가족이 있어서 성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가 생활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생활할 수 정도의 재정 그리고 내가 의미를 둘 수 있을 정도의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가 생활 나에겐 가치가 있는 나에겐 중요한 성공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의 의미 철학 이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까요? 각각을 갖는 방법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다 갖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팁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다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하는 팁이 있어요. 뭐냐면 집어넣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십니까? 가끔 대형 마트에 가면 그 짐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요. 근데 저 같은 큰 고민이 시점입니다. 왜요? 한 상자에 다 넣어야 제가 주차장에서 집까지 한 번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이걸 한 상자에 넣고 싶거든요. 근데 한 상자 분량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상자에 다 넣고 싶죠.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부터 넣어야 돼요? 각진 거부터 넣어야 돼요. 작은 거부터 넣어야 돼요. 크고 펑퍼짐한 거부터 넣으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바나나 사는데 바나나 먼저 넣는다? 그럼 끝이에요. 맨 먼저 너무 집중하나 이거에? 맨 먼저 각진 거 아시죠? 예, 더 이상 안 할게요. 예. 예, 각진 걸 넣어야 돼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을 맞춰서. 그러면요. 이게 신기하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을 아십니까? 그럼 난 한 번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혼자 주차장까지 다 차려서 다시 한번 올라가야 돼요. 이 다섯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넣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틀리면 다섯 가지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부터 넣습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봐요. 이걸 먼저 집어넣습니다. 1번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번, 3번이 조금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걸 가운데다 탁 집어넣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경제로 조금 여유 있을 때 가족, 여가 좀 보여요. 근데 먹고 살기가 좀 더 어려워지면 또 가족 여가도 안 보여.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1번이 가운데 툭 차지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조금씩 들어가요. 가족을 먼저 놓는다? 이건 1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가족을 맨 먼저 탁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가와 노동은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왜요? 가족이 소중하면 내 안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요. 가족을 먼저 넣잖아요. 그럼 1, 2, 3번이 딱 주인에게 탁탁탁 들어가요. 하지만 4, 5번 절대 안 들어갑니다. 가족이 소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기쁘다? 이 사람이 어떤 철학적 가치? 이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 그건 상대로 훨씬 덜 중요해져요. 네 번째와 다섯 번은 거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건 3번을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예, 먹고 살고 싶다와 놀고 먹고 싶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싶다를 먼저 넣으면 그래도 2, 3번이 들어가요. 근데 놀고 먹고 싶다를 먼저 딱 집어넣어버리면 거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취미 중요한 사람은요. 가족도 안 중요해요. 취미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윗세대들은 낚시하러 다니셨는데 여러분 낚시는 돈도 많이 들어요. 멀리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집에서 컴퓨터 보고 오락하잖아요. 얼마나 돈도 안 들죠. 그래도 뒤통수는 계속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먼저 넣어버리면 뭐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1번과 2번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3번, 4번이라니. 여러분 놀고 먹는 게 내 안에 중심에 아, 놀고 먹고 싶다가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철학이 들어가면 성공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4번을 먼저 집어넣으면. 4번은 1번이랑 거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돈 보고 뛰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성공을 보고 뛰는 사람. 그럼 4번 집어넣으면 1번이 탁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잘 안 들어가요. 여유가 조금 생기면 가족, 뭐 여가 좀 들어가겠죠. 잘 안 들어가야지만. 이분들은 어디 여가 해외여행 가셔도 아 내가 지금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 내가 여기 와서 돈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은 벌어야 될 돈이 없어졌고 안 써야 될 돈이 나갔으니 막 계속 가슴 아프죠. 근데 그 가슴 아픈 이유가 가족 때문이니까 또 양가 감정, 애증이 자꾸 느껴지고 제가 또 뭘 쓰고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5번을 먼저 넣으면 나머지가 안 들어간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을 중요시해라.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라. 철학을 중요시해라. 철학적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 아, 뭐 신앙적 삶이랑 철학적 삶을 생각하면 뭔가 방구석에 와서 책만 보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무능하고 인간관계도 없고 뭐 제가 사회적으로도 번듯하지 못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적 허용으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 철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렇죠? 자기가 사회적으로 뭐를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 논리적이고 뭐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예외로 다루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중심으로 다룹니까? 그건 지적 허용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 진짜 철학적인 사람은 다섯 번째를 먼저 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를 먼저 넣는 사람들이요. 내가 철학적인 사람들은 보통 삶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유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뷰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오늘의 뭔가를 책임 있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 소중함이 있고 내 인생에 누릴 걸 누릴 줄 알고 내 인생에 무엇이 성공이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먼저 넣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뷰, 내 인생에 대한 철학, 내 인생을 이해하는 신앙을 먼저 넣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분할이 딱 돼요. 마트에 가보세요. 이 기쁨이 있어요. 이걸 넣었더니 다 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내가 정말 신앙을 먼저 딱 넣었더니 공간 분할이 오히려 돼서 되게 균형 있게 아 그래 그럼 내가 일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가족은 이렇게 돌아봐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이 성공을 바라봐야 되겠구나가 딱 균형이 잡혀버리네요. 그럼 다섯 가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을 중시하면 돈을 멀리하는 거다? 아니에요. 다섯 개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철학적 인간이스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을 우선시하십시오. 내가 그것들 가운데 이 신앙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삶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얼마나 내면의 힘이 생기는지 그게 나머지 네 개를 해나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이게 우리가 한테 필요해요. 먹고 사는 고민 먼저 한다?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내 가족 먼저 신경 쓴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살아간다? 균형이 잡힐 것 같아요? 놀려고 한다? 성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다섯 개가 안 들어가요. 잘해야 한두 개 들어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가 그 뷰로 보기 시작할 때 삶 전반에 진정한 만족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예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예수께서 금식하러 가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광야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찾아서 보시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풀 한 폭이 없는, 태양이 작렬하는, 깊은 골짜기와 언덕이 있는 돌산 같은 곳들이.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죠? 무엇인가 있는 이 마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을에 있으면, 이 마을에 있다 보면 뭘 해? 뭐 자극이 오죠. 이 마을에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이 오고, 이 마을에 있으면 나보다 더 잘 놀고 있는 애들이 보이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루거나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죠. 그렇죠? 내 안에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자꾸 그 환경이 건드는 생각들이 내 안을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고 이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아, 내가 이래야 될 것 같고, 내가 저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건드는 게 든 생각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 원래 내 모습은 어떻게 돼요? 5번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1, 2, 3, 4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점이 큰 쪽에 내가 역동으로 반응하겠죠. 내가 살다가 먹고 사는 것을 훅 건드려졌어요. 오늘 먹을 게 있는데 갑자기 10년 뒤 먹거리가 걱정돼. 그럼 그 걱정으로 막 매몰되죠. 내가 누굴 봤는데, 여러분 인스타 끊으세요. 누굴 봤는데 어딜 갔대? 어딜 갔대?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세 분도 지금 발리에 계세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뭐지 그게? 발리 여행 자랑방 같은 걸 만들어서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하고는 여행 사진을 계속 올려서 이걸 목회를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고 지금 그런 상태. 왜 그러지 나한테? 건드려지잖아요. 나도 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누가 뭘 여가를 누르고 있으면 건드려지고, 누가 어떤 성공을 했으면 건드려지고. 그럼 갑자기 내가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갑자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생각이 내 안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때 어딜 가야 돼요?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좀 없는 곳. 유일한 자극이 무엇인 곳? 하나님인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극인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인데,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는 걸 그걸 다시 한번 느끼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조용한 곳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역동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외적 자극이 뭘 건드려요? 내적 욕망을 건들죠. 그렇죠? 쟤네들은 여행 갔네,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쟤는 저렇게 성공했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내적 욕망이 건드려지죠. 그리고 우리가 건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깊은 단순한 욕망이 뭐예요? 식욕이죠. 먹고 싶은 거. 그래서 금식, 식욕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욕망을 좀 배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걸 끊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광야로 가는 것과 사실은 내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누가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왜요? 5번 중심으로 살려고요. 신앙적인 뷰로 인생을 해석하려고.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뭐가 오겠어요? 막 사역을 시작하면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쳐라 그럴 거고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막 다 날 배신하고 떠나갈 거고요. 그렇죠? 어느 날은 사람들이 날 막 환영할 거고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막 거절할 거예요. 어느 날은 선지자치고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욕을 먹을 거고 어느 날치고는 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저 고통은 안 당하셔야 될 텐데 라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수많은 외적 자극이 나한테 올 거라면 이 3년 동안. 그럼 이 3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세요? 이 3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광야로 시작하시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겐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만나건 간에 어떤 상황에 던져지건 간에 어떤 피드백을 만나건 간에 나는 이런 나로서 살아가겠다. 라는 것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시느라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무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죠. 근데 거기에 사단이 오죠.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이건 뭐 거의 템테이션이라고 보면 테스트에 가깝죠. 그냥 되게 예수님 입장에서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셨고요. 예수님이 정답을 쓰셨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배고프시죠?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바라보라고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 지금 당신의 먹고 사는 걸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라고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그 배고픈 거. 내가 배고프다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예수님 왜 자꾸 하나님 이런 거 신경 쓰세요. 지금 사명 이런 거 말고 배고프다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럼 그 배고픈 걸 집중해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그 1번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떡을 주셔야 되죠? 맞잖아요.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이건 정답이 아니야 X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 그렇죠. 이걸 성경은 시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계속 1, 2, 3, 4번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정말 돈이 없잖아. 야, 네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네 인생을 바라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가 주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셔야겠니? 돈을 주셔야겠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받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너를 배부르게 하시지 않겠니? 이 말이 뭐가 틀려? 이게 사단에게. 아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내 이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을 바꾸셔서 나한테 떡을 주시겠지.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그거에 무슨 해석이 가능해? 여러분 첫 단추를 그렇게 끼면 그 말이 맞죠. 내 외로움에 집중해서 아 내가 지금 외롭잖아. 가족이 없어. 건강한 관계가 없어.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한 사람을 주셔야죠. 아, 내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 내가 지금 성공적이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나를 놀게 해주셔야지. 이 비유로 보라고 지금 사단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이야? 아니 40일 금식 끝나래요. 여러분 하루만 안 먹으면 내일부터 먹어요. 이미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신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금식하러 왔고 내가 내 욕망을 덜어내는 과정을 하는 거고 1번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떡으로만 떡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인생을 보는 첫 번째 단추를 끼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끼라는 게 그거 갖고 인생 전체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인용구절이에요. 인용구절. 인용구절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정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드시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뭐라고 드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굶었어요? 아니요. 광야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그 맛없는 구내 식당 음식은 계속 주셨어요. 이게 약간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불편과 고통은 다른 거라고 했죠. 만나도 없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하지만 만나가 있으면 그건 그냥 불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통 중에 주시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불편 중에 주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구내식당에서 맛없는 밥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까?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간단하게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억압받았지만 억압과 함께 뭘 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아, 인생에 되게 그지 같은 상사를 만났는데 와 어떻게 이런 막 이러고 막 욕을 했는데 3년 뒤에 내가 똑같은 멘트를 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제가 그때 부끄러움을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람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문화 패턴들을 그대로 닮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거긴 또 하나의 이집트야.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훈련을 해야 되죠. 사고 방식과 삶의 패턴과 기준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 수련회 데려가시죠. 4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 노노노,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와. 밑에 쪽으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1년을 거기 두시면서 뭐 하셨어요? 수련회 시키시죠.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기도원 밥이 맛이 없었어요. 만나였어요. 하지만 공짜야. 계속 그렇게 수련회를 시키셨어요. 그럼 여기서 잘 배우면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5번이 되면 아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5번이 먼저 딱 되면 그럼 그때 하나님께 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실 생각이셨어요? 가나안으로 가실 생각이시죠?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싹 몰아내고 평생 광에서 만나먹다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거기서 네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을 주고, 네가 농사짓지 않는 농가밭을 주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가 하는 1, 2, 3, 4번을 다 해결할 거야. 5번을 중심으로 이게 구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5번 중심으로 봐요? 아니요, 계속 1번 중심으로 보죠. 5번을 안 봐요. 1번만 봐요. 아 왜 물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 아 왜 먹을 게 없어? 먹고 사는 문제. 아 길이 험해? 먹고 사는 문제. 아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빨리 들어가서 빨리 편해지고 빨리 안정적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해줘? 라는 1번의 관점만 계속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년짜리가 40년짜리가 되죠. 1년만 훈련 받으면 되는데 본능 수련을 40년을 하나님께서 아 너는 정말 깊이 훈련받아야겠구나. 다시 돌아가. 여러분 5번을 하세요. 꼭 괜히 나 혼자 순서 바꿨다 길어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죠. 이 말씀의 뜻을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당면한 떡의 문제만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 그러다가 1세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했는지 너희가 알자. 우리가 알자. 알아. 나도 알아. 어떻게 해야 돼? 2세대 이스라엘처럼 내가 떡으로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하나님의 소명, 내 부르심, 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야 돼. 인생을 해석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언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가끔 오해가 있는 게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라. 아,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야. 돈 없어도 되고 사람 없어도 되고 은혜만 있으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럼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선지자치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전에 활동하셨던 목회자인 세례요한께서는 메뚜기랑 석청만 드셨는데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민족의 슬픔 가운데 있는데 무슨 포도주를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드셨어요. 필수 생존을 위한 섭취만 하셨단 말인데 예수님은 근데 잔치에 초대하면 다 가시고 포도 나오면 다 드시고 심지어 이제는 십자가 달려 곧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포도주 꼭 드시고 이렇게 물론 술이 아니라 음료죠. 우리랑 달라요. 이 말을 들고 갑자기 와인을 사지 마세요. 포인트 알겠어요? 왠지 신앙생활하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돈은 신경도 안 써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균형의 문제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이익이 여러분들 철학에 반하잖아요. 그럼 손해가 돼서 감내를 해야죠. 왜요? 그게 내 자존감과 존재감을 공격하잖아요. 그 들어온 돈을 이익을 왜 취합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에만 충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방향성을 가지면 내가 이 방향성을 정말 가지면 내 삶에 큰 전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삶을 바라보는 첫 단추가 뭔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툭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의 첫 단추. 내가 삶을 바라보는 첫 단추. 내가 먹고 사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공이고 가족이고 여가고 신앙으로 끼고 있는지. 그렇죠? 첫 단추. 내가 성공으로, 내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를 첫 단추로 끼기 시작해서 나머지를 끼어가는 거. 여러분 그건요 단추를 끼는 순간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배고프지? 라고 첫 단추를 끼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라고 마지막 단추가 끼어진다니까. 푸세요. 모든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건 맞지만 첫 단추는 그걸 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 오늘을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그 단추를 끼고, 아 그런데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아 근데 내 여가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다음 단추를 껴나가면 별로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에 그 모든 다섯 개의 단추를 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에 깊이 동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의 숙제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의 숙제는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그 다음 숙제는 뭐가 돼요? 나는 찾고 이 시선을 잃어버리네 라는 게 내 문제의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배고픈 게 내 메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꾸 이 시각을 잃어버리는 게 나의 메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왜 일상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계속 자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깨달은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은혜 받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자. 난 이런 사람이구나.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신앙이 아니어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책을 읽다가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래 인생은 이런 거지 라고 깨달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깨달은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적용점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생활에 부딪히면 자꾸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생활에 부딪히면 그게 깨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내 환경, 내 욕망, 내 돈, 내 일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고 그게 건드는 게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도가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아예 완전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첫 단추를 걸로 꼽은 상태에서 아 왜 날 40일을 굶게 했냐고 뭐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문제의식을 그렇게 시작하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내가 저쪽으로 자꾸 넘어 내가 시험에 드는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내가 이 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도, 내가 이거 계속 강조, 예수도 광야에 갔어요. 나만 놀래네. 예수도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도 내가 제일 많이 건드려질 일들이 생기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도 무려 예수잖아. 님자 붙일까요? 예수님이시잖아. 죄송해요. 제가 님자를 자꾸 뺐네요. 아, 죄송해라 갑자기.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가끔 빼도 예수님한테 안 빼는데. 여러분 개인의 광야가 필요하세요. 내가 개인의 광야를 설정해놓지 않고 마음을 지키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묵수하시다가 아무 굳이 광야 가서 해? 내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살면서 내가 쫙 내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데 난 일상의 기도고 난 삶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저는 버스에서 주님과 교제하고요 지하철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전 일하가도 순간순간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세요. 오 예수보다 더 대단한 영성을 가진 거짓말쟁이들. 그럴 리가 없잖아. 여러분 그 차원이 있죠. 그건 동행하심의 이슈고, 그렇죠? 그건 동행하심의 이슈고. 여러분 동행하심의 이슈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첫 단추가 바뀌어지는 거 볼걸요? 아니에요. 불편할 정도로 예수님은 광야가 편했겠습니까? 불편할 정도로 내 시간과 마음을 떼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나를 닦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날 깨끗하게 닦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상태로 세상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건드려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갖고 세상에 출발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닦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40살 넘어가면 다 물들어요. 그 시간을 절대 못 견딥니다. 40살 넘어가면 다 물들어요. 내가 이걸 닦는 사람만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살며 그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 진출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30대 중반과 후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사회생활 좀 했더니 아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역시 세상은 그지 같고 직장은 이상하고 상사도 이상하고 조직도 이상하고 정치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럴수록 나를 닦아야죠.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강해가 필요해요. 개인의 강해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저희가 이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기도회나 일방신방이나 이렇게 일반 양육을 좀 거의 8월 달까지만 하고 멈추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 수요기도회는 7~8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아, 난 이걸 몰라.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일까? 주일 평균 출석이 한 65명 정도 돼요. 제자가 그러니까 뭐 75명, 한 80명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요기도에 나오는 인원은 1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0%의 인원 안에는 주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광야적 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일반 교회는 금요 예배 만들고 수요 예배 만들고 새벽 예배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다 이 건너편에 삼성 아파트에 살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기 어디서 봉담에서 안산에서 막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멀리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든 이걸 좀 세워봐야 돼요. 이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개인의 광야를 만들고 그 개인의 광야를 통해서 내 중심을 지키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내 일상에 살아갈 수 있는 고민을 누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봐요. 여러분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럼 5개가 다 들어간다니까? 바나나 먼저 넣어서 막 박스 두 개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 넣어서 위에 바나나 딱 올렸더니 탁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희열을 모르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면적으로 이 희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고민하고 뭐 고민해서 뭐가 하나 안 들어갔는데 이제 먹고는 살만한데 인생에 여가가 없는 것 같고 놀긴 했는데 성공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고 이랬는데 이 다섯 가지가 정말 내 철학을 중심으로 딱 정돈된 지점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알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사람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신앙으로 삽니까? 무슨 소리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신앙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살아야 해요. 신앙으로만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첫 단추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 생각을 하는 첫 생각이 뭔지, 내가 요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이 생각이 시작된 건지, 내가 성공에 대한 걸로 이게 신경 쓰는 건지, 내가 외로움으로 시작한 건지, 내 이 첫 단추가 뭔지. 하나님, 제가 첫 단추는 다시 끼겠습니다. 내가 이 고민을 계속 하겠지만 첫 단추를 다시 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 이 관계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렇다면 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갈까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첫 단추를 다시 끼겠습니다. 내가 신앙으로만 살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신앙으로부터 살겠사오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러실 때 함께 여러분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의 순교회 가운데 개인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원하고 계시다고 상상합니다. 생각해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의 처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세워나가신다면 거기 찾아오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적 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셔도 좋고. 근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내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내 이 내면의 다섯 가지 원함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걸 내 마음 한가운데 넣어놔서 다른 게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길 바랍니다. 연마한간을 들여다보시고 그것들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풀고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2, 3분 정도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스란 마음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께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주 시험에 듭니다. 저희가 이 사단의 목소리에 넘어가 시험에 들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제일 중요하고 내 관계가 중요하고 내 성공과 내 여가가 중요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평가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세상에 건드리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내 인생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주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